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군 최고사령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2년간 복무했던 발레리 잘루진이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에게 사의를 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임 총사령관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육군을 지휘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육군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교체 사실을 확인하고 전장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군 지휘부 교체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병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증명했음에도 지상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면서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며 군 차원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붙잡혀 있던 자국군 포로 100명이 러시아군 포로 100명과의 맞교환을 통해 이날 돌아왔다면서 이로써 총 3,135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귀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포로 교환을 중재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다른 나라들로 확산시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출신 전 앵커 터커 칼슨 씨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역대 다른 나라들로 확장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추후 행동을 고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어온 미국은 우려되는 긴급한 국내 현안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휴전과 관련한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국적 언론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 문제가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17년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해온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어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이날 수사 종결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했으며 유죄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난 10여개월간의 조사 끝에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이던 2022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후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특검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기밀문서 유출에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이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자신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내 기억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열린 코커스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달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 이어 경선 3연승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증대,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쟁 난민 1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될 경우 이는 참사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 등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8일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몰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주 북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며 위험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에 대한 적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인 8일 딸 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방문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에서의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쟁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 평화를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 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털어버렸다며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에 언제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챙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지 않는다며 적들이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 수중에 모든 초강력을 동원해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대남 군사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불법으로 간주했다며 한국과의 사소한 충돌도 확대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작은 무력 충돌에도 그걸 전면전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사고죠.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9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경제난이 매우 심각하고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 지시로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이 철거된 데 대해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을 없앴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짚고 권력 세습 기반을 부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 엘리트층에서 혼란과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국방성 연설에서 유사시 한국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했지만 당과 국가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비전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을 의미하는 국시라는 표현이 쓰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그게 김정은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시란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 그걸 국시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그들의 새로운 통일 방안임을 암시했다라고까지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선 민족과 통일 개념 폐기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유사시 한국 무력 점령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여전히 한국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조 박사는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실패해 고려 연방제와 같은 평화적 방안을 폐기했지만 무력에 의한 방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이 통일 노선 자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평화를 부정한 거는 북한 주민들도 납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네.
휴전 상태고. 그러나 민족 개념 폐기와 통일 개념 폐기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조치들은 지금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남 점령, 무력 점령 노선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김 위원장의 건군절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과 주요 당국자들의 대북 발언들을 주시하면서 핵무력을 앞세워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위협을 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의 두 국가 관계를 전제로 미국과는 소통의 여지를 살려놓는 새로운 차원의 통미봉남 전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쪽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는 분리시켜서 남쪽을 적으로 따돌려 놓고 나머지 과거의 적대 국가들과 관계를 좀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전략 구도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교수도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최근 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지역 정세와 무관하고 주변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주권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일과 한국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이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을 감안하면 북한은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조 모바일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해당 제품은 현행법 위반으로 적발 시 몰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기업들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8일 북한산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기업들이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 모발 제품은 1억 6,674만 달러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억 9,189만 달러의 57.1%에 달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에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전체의 51.3%인 28억 4,14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북한산 가발의 미국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7년 8월 2일 대통령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CAATSA 가차에 서명했다며 가차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국적자 또는 북한 주민이 전체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채굴한 상품은 1930년 관세법에 따라 금지된 강제노동 상품이라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물품은 미국 내 어떤 항구에서도 입항할 수 없으며 구금, 압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가발이 북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가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가발 수입 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CBP 강제노동 웹사이트에 가차 관련 정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가발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세관 국경보호국은 구체적인 조사나 법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관 국경보호국은 가차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업들이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고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8일 BOAY 전화통화에서 북한산 제품이 중국이나 다른 상표를 달고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 이는 기업이 공급망을 관리하며 공급업체를 검사하고 하청업체가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goods could enter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hinese or other label.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기업들은 하청업체와 공급망이 회사의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점검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구축, 공급품의 출처와 처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북한산 제품이 유입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은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닉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차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주 북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일부 해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런 종류의 수사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또 다른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kind of rhetoric is just another example of the kind of behavior that we believe to be just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계속 관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국, 일본이 포함된 3자는 물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최선의 대북 관여 방법과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억제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imultaneously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rilaterally.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7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반도 전쟁 발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이 계속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 자금 동결을 일부 해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물론 그것은 우리가 깊이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Of course it is something that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not just this specific event, but we spent a good amount of time in this briefing.
이어 이번 특정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언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최선의 억제 방안을 놓고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6일 보도에서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약 900만 달러를 해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제기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함께 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임박한 공격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을 감시하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have any intelligence to pass along. So basically, again,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I'm not aware of any.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한반도 위기설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달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미한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떤 무기나 기술을 제공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전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그런 무기 거래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 군사 역량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specifics to pass along. As you highlight, there is a relationship there, and we do know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capabilities.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한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규탄과 해당 은행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 자금을 해지한 데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은행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뻔뻔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아놀드 연구원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가 UN 제재 대상인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하지 않은 사실을 오랫동안 보고서에 기록해왔다며 북러 금융거래가 계속 이어져온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러시아가 국제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를 통해 잠재적인 북한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6일 미 동맹국 정보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장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러시아 계좌를 통해 북한이 서방 금융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를 이용해 러시아가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시장과 금융권,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과 개도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오세티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Opening an account in South Ossetia is not the smartest way to get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루제로 국장은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무기 협력에 대한 대가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재무부가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점을 비춰볼 때도 북한이 현재 금융망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도 8일 VOA에 다소 은밀하게 진행됐던 북러 은행 관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계속 대립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금융거래를 원해 이를 들어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미국과 서방국들의 공동 대응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르 국장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3천만 달러의 북한 자산을 압류하고 있는 러시아 은행의 정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해제한 데 대해 서방국들이 해당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hing in reaction, yes. However, it's highly likely we know where that $30 million in seized assets is located.
말로르 국장은 그 경우 북한은 국제 금융망에 추가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금융기관으로 대외경제관계은행, 대외무역은행을 꼽았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레르 국장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북한보다는 국제금융망에 더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 은행을 제재할 테면 하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 Russians are kind of challen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ct to this by sanctioning Vneshekonom or Vneshtor Bank, whichever.
말로르 국장은 해당 은행을 제재하면 러시아와 서방의 다른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며 따라서 서방이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맹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르 국장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동맹들과 북한 자금을 동결 해제한 러시아 은행을 함께 제재하는 합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act on its own. It would be better if the United States tried to reach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Japan,
그렇게 하지 않고
Australia,
미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Canada.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면 이 은행은 언제든지 다른 국가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러르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에 금융거래를 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이라면서 대북 제재와 같이 국제사회가 신경 쓰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의 대가를 높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모든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러르 국장은 말했습니다. 루제로 국장도 북러 금융거래 대응에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재법과 애국법 311조 등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애국법 311조는 미 재무부에 미 사법당국 관할 밖의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에는 보고 의무 개선에서 해당 기관과의 전면 거래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They wanted to. They have a lot of tools they could use, whether it's sanctions or 311 action or other types of actions they can do.
루제로 국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행정명령도 있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활용해 이러한 북러 금융거래망을 제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정 행정명령 제14024호를 발표하고 러시아 군산 복합재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 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내려진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아놀드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 은행에 대한 역외 제재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P3,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러시아와 북한 간 은행 거래가 다른 국가들을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한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편이 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함께 실었는데 북한 국적자와 과학 분야에서 협력한 점, 북한 근로자의 해외 취업이 이루어진 점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국적 연구원들이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집필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56편입니다. 약 39편의 공동 논문을 집필했던 2022년에 비해 무려 4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BOA가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인들은 중국 연구진과는 51편, 제3국 연구진과는 5편의 결과물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국 인력과의 공동 논문은 러시아, 프랑스 국적자와 각각 2편, 독일 국적자와 1편을 남겼는데 모두 북한 국적자가 해당 국가에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필 작업만 함께한 사례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중국 대학에 소속된 상태에서 집필된 논문이 전체의 91%에 달하는데 일례로 기계의 회전자의 비선형 진동과 안정성을 주제로 한 논문은 지난해 9월 응용수학 모델링이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인 한용남은 평양기계공업대학과 베이징 화북전력대학교의 신에너지대학에 적을 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총 5명의 공동 저자 중 4명이 중국인, 1명이 북한인입니다. 유일한 북한 국적자인 박명남은 난징 보통대와 장수성 지리정보자원개발 및 응용 분야 공동혁신센터, 그리고 김일성대 물리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국제학술지 환경화학공학저널에 실렸습니다. 문제는 북한 국적자의 이 같은 공동 연구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특정하며 270호의 모호성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논문을 주요 제재 위반 사례로 제시하고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돼 월급이나 생활비,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 역시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인 중에는 교수 직함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중국 대학에서 수학 중인 북한 연구진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E는 과거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인권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7일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동, 집회, 표현,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all upon Kim Jong-un and the DPRK government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터너 특사는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우리는 인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COI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400쪽 분량의 COI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 보고서는 인권 존중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세심한 문서와 구체적인 권고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학대,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보고서를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했을 뿐이라며 또한 글로벌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COVID has only allowed the regime to further tighten its restrictions.
터너 특사는 COI의 권고를 어기고 계속해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또한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 그리고 올해 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87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4년 6개월여 만인 올해 말 북한에 대한 4차 UPR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터너 특사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10년 전 COI는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해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not been implemented has been the reference of the matter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실행할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둔화됐다면서 문 정부는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momentum towards action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slow.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 개선을 위한 동력을 회복하려면 인권 문제와 평화, 안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위험과 잔인성, 인권 박탈에 대한 해독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라며 세계 인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 안보리에서의 공식 논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국제사회에 분명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categorically defined the systemic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setting forth a clear mandate for accountability.
이 대사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상황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북한 문제를 덮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잊혀진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로 이슈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막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돼가면서 인권단체들도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각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 유창한 영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북한 인권 캠페인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 최근 북한 인권정보센터 센터장에 취임한 송한나 씨,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캠페인 팀장, 그리고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디렉터도 그런 대표적 청년 전문가들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네 사람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이랑 자주 협력을 해서 리포트도 내고 이제 이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FIDH 프랑스 본부든 이제 국제인권연맹 FIDH 같은 인권 단체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그 단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FIDH에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다룰 수 있고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인권 활동가들이 외국어, 오히려 영어가 모국어고 외국어로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북한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지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인권 지식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실 인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제 좀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영어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북한과 이런 인게이지먼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와 그 시민사회 단체 간의 그런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그 마그니츠키법 인권 제재 레짐 그리고 네. 또 보편적 관할권 그런 그 툴들이 엄청나게 그 다른 맥락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잘은 모르지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신희석 박사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예 좀 전에 이제 송하나 대표님 말씀하셨던 얘기지만 네. 그런 이제 그 이게 사실 국제 다른 이제 단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그 이런 이제 국제 인권 단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이제 조회가 깊고 또 이런 이제 UN의 그런 관료 시스템이라든가 네.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문 지식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개별 국가 상황에 대해서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조사를 해온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뭐 여러 이제 인권 침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탈북민 문제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NGO들하고도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마그니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도 또 이제 그 책임자 개인이나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정확한 팩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영어로 전달하는 게 네.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앞으로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동하시면서 좀 도전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하자면 네. 저희가 이렇게 국제사회 활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잊으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탈북민분들 그분들의 안전이랑 그분들의 그런 정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권조사 기록을 하는 그리고 권리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그 탈북민들의 정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분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트라우마나 뭐 또 한국 사회에서 좀 차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뭐 여성 차별 이런 부분들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반성을 하면서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탈북민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젊고 또 외국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근데 이런 탈북민 젊은 세대와 우리 인권 단체의 젊은 세대가 함께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지금부터 좀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직접 그 경험한 분들이 당사자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제 법을 공부를 하고 네. 저희는 잠시 자리 지키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로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에게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사실 저희보다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단체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수혜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어떤 도전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는 저는 사실 20여 년 동안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북에서 온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못 나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말 그냥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끝으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 COI 보고서에서 그 이미 북한 정부가 그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그 공격을 하면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ICC에 이걸 그 케이스를 넘겨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책임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네. 여기고 있어서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문 피해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과 이야기 끝나서 또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다른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이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국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활동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그 최초로 이렇게 북한 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회에 이런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개별 보좌관 중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뭐 한미 3국이 그런 이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 공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정말 미국이 그런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북한 인권에서 이제 진심을 가지고 이제 네. 있다는 걸 좀 그런 걸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최근 국무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청년 리더들과 함께 북한 인권운동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캠페인 추세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혜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81년 2월 9일.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경향의 모임에 출입하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 경험으로 인해 백치 등의 작품에 사형 집행 직전의 심정을 묘사하는 등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시베리아 유형은 감옥 수형과 출소 후에도 수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구성됐는데 도스토옙스키는 1854년까지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수형 생활을 합니다. 성서 이외에는 일절 출판물이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독서와 감옥에서 직접 체험했던 죄수와 민중들의 생생한 삶이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의 걸작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거장 가운데 한 명인 도스토예프스키는 1881년 2월 9일 폐동맥 파열로 사망합니다. 1989년 2월 9일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사카 제국대학 부속 의학부 2학년 시절 마이니치 소학생 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세균 감염으로 팔을 절단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의사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의사의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출판 만화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문구, 캐릭터 등으로 이어지는 만화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데스카 오사무는 1989년 2월 9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